골로새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29절까지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오늘 영적 수동성에 대해서, 영적 수동성. 예. 오늘 영적 전쟁에서 영적 수동성을 경계하라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높고 깊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또 그 능력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충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선 군인들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만 생각한다면 그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영적 수동성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없습니다. 영적 훈련, 단련, 시련 등은 모두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군인은 도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수동적이고 영적인 백치처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명령이 떨어져도 움직이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면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흔히 속는 영적 기만에 대해서, 영적 수동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들이 성도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훈련이나 영성훈련이나 각종 수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주의 말씀을 듣고서 삶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영성훈련이에요. 그게 영적훈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나 고난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경건훈련은 갑오자를 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일체의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훈련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고 그것이 곧 또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해야 하는데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든지 영성훈련이나 이런 것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일반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연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복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영성훈련이나 영적훈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어 드레스디아스 운동 같은 것은 전혀 성경적인 영성훈련이나 경건의 연습이 아닙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잠잠하고 일체 활동을 중단한 채 명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건 종교훈련입니다. 교회 내로 들어온 이 불교나 힌두교나 라마교 등의 동양 종교의 수행 방법이 파고들어와서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종교에서 어떻게 영성훈련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명상이나 수행이나 정진이나 하면서 행하는 종교인들의 훈련 방법은 금욕과 고행입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중단하고 마시는 것도 중단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말을 절대 못하겠죠. 또 잠도 제대로 안 자고요. 일상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눈을 감고 한 자리에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어떤 의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려. 아무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을 비워. 그걸 무념무상해라. 무념염이에요. 무념무상해. 의지도 갖지 말라요. 어떤 의지도 갖지 말라요. 무상, 상상, 생각조차 하지 말라.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무건이라 그러죠. 무건훈련이라 그럽니다.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이 기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건훈련.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저절로 들리면 안 되니까 아예 동굴 속으로 가든지 산 속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사람들을 하나의 기계로 또는 도구로 자동인형처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수동성이야말로 경건을 가장한 마귀의 관계이며 속임수입니다. 성경의 경건 훈련은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녀야 됩니다. 주의 뜻 아래 나의 뜻을 굴복하는 것,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 그런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지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의지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원합니다. 우린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치? 무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우리의 선택의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거기 복종하는 걸 원합니다. 무의지나 무념이나 무상은 자랑이 아니라 속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택한 대로 할지니라. 너희가 택한 대로. 근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거죠. 주님은 성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노예처럼 로봇처럼 세뇌당한 사람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과 굴복과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복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의지라 그러면 선의지라고 말합니다. 무의지가 아니라 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의지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지란 없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교적이고 힌두교적인 것입니다. 동양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의지가 없다면 악에 저항하고 죄를 대적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죠. 무의지는 마귀적인 겁니다. 성도들은 주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행할 그런 소원을 지내야 되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그것이 나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고 나의 철학과 부합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수치가 되고 나에게 목숨조차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하겠다 행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의지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동성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무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뭐 무아지게에서 기도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 들린 기도입니다. 내가 무아지경에서 기도했다. 헛소리입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찾아 읽고 펴서 보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광부가 그물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부활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적극성, 능동성이야말로 성경적 크리스찬의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주의 뜻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읽고 듣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말씀대로 주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론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가들입니다. 이것을 능동적 수동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열심, 주의 말씀을 좇아 행하는 열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그물이 넓게 펴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죠. 또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의지 숭배나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것이니까 주께서 뜻을 두고 행하시고 주께서 다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 수동성이 빠지는 것이 또 하나의 그물입니다. 성도들이 이 두 개를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흐르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는 아주 무슨 일은 내가 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것.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다 행하신다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은 다 틀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주님께서 다 뜻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원도 행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속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두시면 우리 역시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일하신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일하신다. 이거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하는 것도 잘못이지. 하나님만 찾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적인 자세는 뭐냐. 골로새서 1장 22절 오늘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나도 뭐라고요? 싸우며 수고하노라. 나도 싸우며 수고하노라. 이게 성경적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하나님만 일하신다고 잘못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따라서 싸우며 푸고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빼앗거나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령들린 이들과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모든 이교도들 종교에서 찾는 문제, 의지를 빼앗아버리고 의지를 뭡니까?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굴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빼앗거나 없애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의 의지를 빼앗거나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롯의 의지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의지라도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란 의지적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행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싫더라도 의지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면 잘 행한 겁니다. 주님을 택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 등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의지의 활동입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순종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복종입니다. 자,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했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상상력, 지성, 이 판단과 이성 등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적 활동은 신앙생활이나 이 영성, 영적 활동,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생활에는 믿음만 필요하지, 지적 능력은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흔히 드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무식한 어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 맞죠. 지적 활동은 영적 생활에 필요치 않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의지를 무력화하거나 무용하게 여기는 것이 비성경적이듯이 지적 능력이나 생각이나 이성이나 판단력을 무력화시키는 건 역시 마귀의 활동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살게 합니다. 종교는 생각 없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합니다. 이단들은 추종자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따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믿고 따르되 머리는 텅 비어버리라.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너희들은 그냥 생각이만 하면 되지 판단은 수뇌부에서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 그 생각 없이 살라. 생각 없이 따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잘한 사람이다. 아주 이런 식의 종교입니다. 세상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생각 없이 따르라. 그럼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따르라.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주요 전술입니다. 이단들은 주로 그런 생각 없이 따르라. 이거. 교회 내에서도 생각 없이 사는 것을 제자도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을 믿음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책을 많이 읽는 것 등은 결코 제자도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지성이 신앙과 반대가 된다고 여기는 이들은 그들의 지성이 마귀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악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미리 계산해보고 재해보고 깊이 따져보고 난 후에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는 게 아니라 그죠? 앞에 군대가 2만이고 내가 만 명 있으면 미리 생각해보란 말이죠. 망루를 지을 때 뭐라고요? 다 지을 수 있는지 덜 지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부절히 공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잖아요. Consider 주님. 깊이 생각하라요. 깊이 생각하라. 주님 우리 안에 건전한 생각의 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일들을 생각하고 주께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건전한 생각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뒤따릅니다. 마귀는 성도를 속여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행동하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배를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며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심으로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 영적인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살펴보고 따져보는 성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이리저리 요모조모 살피는 성도들이 영적 성장도 빠르고 마귀에게 잘 속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의 특징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알고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성과 지성을 무시한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reason 또는 reasonable, 우리 합당한 일에 번역한 거 말이에요. reason이 뭡니까? 이성이죠. let us reason 하면 변론하자 이 말이죠. 이 단어가 reason이나 reasonable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 let us reason이죠.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추론을 해보고 생각하고 판단해보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 성경을 통해 진리의 빛을 얻고자 하는 대신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빛을 추구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빛의 전타로 가장한 마귀에게 속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빛을 추구하면서 이성을 무시하고 무용하게 여기는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거나 보아도 전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건 저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차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광신자들 특징이 차분히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거나 설명하고 따져보는 일 자체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 자체를 전혀 뭡니까? 아주 우습게 알고 그런 걸 아주 뭐 시답장케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팽개쳐두고 마음에 다가오는 신비적인 힘이나 느낌이나 체험을 구합니다. 그것을 엄청난 걸로 생각합니다. 마귀는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빼앗아버리고 대신에 체험과 느낌과 황홀한 감정과 기적 등을 줌으로써 구원을 완전히 제압해버립니다. 생각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성도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과 지각을 무시한 이들은 초자연적인 계시나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는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리 설명, 성경을 펴서 설명해줘도 그 성경적인 설명은 뭐 어제 나를 시험하지 말라 마귀에 물러가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설명해줘봐야 전혀 통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이 양심의 수동성입니다. 양심은 이성을 능가하는 선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기관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3장 16절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양심의 시스템을 받아서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양심이나 더럽혀진 양심이나 화인받은 양심 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인도함을 받겠다고 말한 이들은 양심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수동적이 되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선악의 판단에서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소리나 다른 사람의 권면에도 귀를 막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면의 소리, inner voice라죠. 내면의 소리, 환청, 가청, 가상의 소리, 또 그 사람들 말로는 영음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내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니 하나님의 계시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굳게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양심을 두신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의 바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영의 수동성입니다. 영의 수동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말이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영입니다. 제 질문도 영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영. 영은 혼과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오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 물질 세계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이라면 영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피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우린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주께 경배하며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이 뜨거워야 합니다. 주를 섬길 때도 영이 뜨거워야 합니다. 아볼로는 영이 뜨거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이 뜨거운 사람. 주의 말씀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의 말씀은 영을 뜨겁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불이 몸을 뜨겁게 하듯이 주의 말씀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합니다. 몸이 다치면 감각을 잃듯이 영이 다치거나 상하면 영적 감각이 사라집니다. 몸이 지치고 눌리듯이 영 역시 지치고 눌립니다. 몸이 다치고 병에 걸리듯이 영도 다치고 병에 걸립니다. 그 병약한 영이나 상한 영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슬픈 영 이것도 나오죠.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영도 영적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몸이 쉼을 필요로 하듯이 영도 쉼을 필요로 합니다.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영은 혼과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영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은 자라나서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영은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판단을 하고 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으로 신음하셨고 영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 영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감정이 있다는 거죠. 영이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사도 역시 영이 상하고 영이 상쾌해지고 영이 격동하고 아테네에서 온 도시가 가득한 우상을 보고 온 도시가 가득한 우상을 보고 영이 심히 격동했다 그러죠. 또 영이 뜨겁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속을 밝히는 등잔불입니다. 불신자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주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이 거듭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은 자라갑니다.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그 영은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 이렇게 쫙 들었고 이제 뭐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제 영에 대해서 이제 뭐 영영 하면 이제 뭐 다 이제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으로 할 때 영이란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잘 잡지 못합니다. 영이 그 양심을 영이라 그러냐면 양심은 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혼과 영이 사실이 같은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개신교에서 대부분 이 장로교단에서는 그 영과 혼이 같은 거라고 그 interchangeable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혼용되어서 영이라고 한 것을 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혼이라고 한 것을 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영이 결국 혼이다 이렇게 그걸 이분법이라고 그러죠. 이분법. 그 영혼은 하나고 몸, 영혼과 몸 이렇게 혼의 그 다른 영 표현이 영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영은 혼이 아닙니다. 혼도 영이 아니고 혼이 몸이 아닌 것처럼 그 영에 대한 개념이 마음에 안 잡히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영으로 하는데 문제 영이 뭐냐 이래. 영이 뭐냐 개념이 마음속에 왜 안 잡히냐. 한국말에 영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자체에 영이란 단어가 영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아예 없는 단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없는 단어 설명이 어떻게 돼요? 개념이 마음속에 당연히 안 잡히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는다 이거죠. 영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성경을 접하기 전에 한국 사람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령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영은 유령이지. 유령 아니면 귀신 아니면 신성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 접하는 외래와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비로소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영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자주 쓰는 단어가 되었지만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것은 본래 그런 단어,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유사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에요. 신명났다 그래요. 신명났다. 신들렸다. 오늘 신들리는 듯이 한다. 그게 영이 충만한 겁니다. 그것도 비단다라는 건 기가 살았다. 기가 꺾였다. 기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영적으로 눌렸다는 말에 기가 죽었다 이래요. 그 신명났다 아니면 기가 죽었다, 기가 살았다 이런 표현. 또는 가장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도 속이란 표현이에요. 속이 상한다 그래요. 굉장한 표현입니다. 속이 상한다. 속이 끓는다 그래요. 근데 그 속이 상한다 할 때 속은 그냥 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깊은 무엇을 말해요. 속이 상한다, 속이 뭐 끓는다, 속이 타들어간다, 속이 쓰리다, 속이 막힌다 그러죠. 기가 막힌다 그런 말 그러죠. 그건 분명히 마음 상태 이전을 좀 더 깊은 뭘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라든지 뭐 신명, 신이라든지 속 등이 유사 표현이에요. 그건 이제 영은 아닌데 영의 상태나 영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긴 합니다. 설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이라는 단어 안 쓰고 대신에 속에 뭐가 있는데 마음보다 더 깊은 뭐가 있는데 그런 표현을 다양하게 이제 비슷하게 썼어요. 미국에서 영이라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그건 정신입니다. 스피릿 하면은 이 시대 정신이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용기 등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스피릿이라 그럽니다. 스피릿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다음 기가 대단한 이런 뜻이 여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한국 사람은 이제 속이란 속을 썼는데 이 속이 뭐냐면 영의 처소죠. 속이 영은 아니고 속은 영의 처소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영이 있어요. 거기가 봐 영의 처소단 말이죠. 영의 처소.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내 속에 내 영 이렇게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영 이랬단 말이죠. 혼이 아니라 그보다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속이라고 말하는데 일상 표현으로 이제 속이 시원하다, 속이 풀렸다. 아, 그것도 그래. 속이 후련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속이 후련하다. 그게 뭐 영이 시원해졌다. 영이 리프레시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말을 영이 시원케 되었다. 영이 세임을 얻었다. 영이 활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영을 걸어서 속 사람이라고 그랬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에 대한 무지는 교회 내에서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영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영적이 된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대단히 신령하거나 신비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뭘 가진 사람 또는 성령의 개입으로 이 자동적인 오토매틱, 자동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람에 대한 개념이 보통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영적이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이란 무엇인가 그냥 막 성령께서 날 완전히 주관하시고 압도하셔서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뭐 척척척척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아니면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 되었다든가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든가 아니 범죄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무언 그런 경지나 그런 것을 뭐 맛보고 접한 사람으로 이걸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이란 말은 매우 일상적인 말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그런 거 하생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라. 영을 따라 이 말은 뭐냐. 영이요 생명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듯이 영을 따르는 것이 영적입니다. 감각을 따르면 감각적이에요. 영을 따르면 영적인 거죠. 우리 혼은 마음을 통해 오는 감각을 감지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해 오는 감각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감이나 느낌 그 이상입니다. 감이 잡힌다. 감이나 느낌 그 이상이에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다 합니다. 그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건 깊은 것이. 그럼 우리가 속이 상한다. 그런 말 쓰는 게 이게 영의 처소란 말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거든. 영적이 된다는 것은 몸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적 감각이죠. 영적 분별력. 이게 스피리추얼 센스인데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점점 개발이 됩니다. 믿음의 훈련, 영적 교제 등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자라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과는 항상 대적합니다. 혼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마귀는 영을 대단히 신비한 것처럼 꾸며놓음으로써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영적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마귀적이 된다는 뜻이 것과의 요즘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따른다는 게 영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신령한 어떤 환상이나 체험이나 그런 것을 자꾸 쫓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영적인데 그 영적이란 말은 거의 마귀적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각과 판단과 의지와 감성과 양심과 모든 걸 동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판단 그걸 따르라는 겁니다. 영이요 생명이 말씀을 쭉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마귀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영은 이해 불가한 초월적인 것이나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 속에는 내 자신 내 일부, 내 몸이 나의 일부듯이 영은 내 자신의 일부예요. 지성소가 성전의 일부이듯이 영은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의 영뿐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나 지성이나 감사나 양심 등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비시키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께 굴복시키고 지각은 주님께다 더 명철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지각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죠. 감사는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수용성이 넓어지도록 해주시고 양심은 순수하고 선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추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늘 시원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그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속사람을 따라서 살고 날마다 새롭게 되었다 하는 그런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